33절에 보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까 23절, 24절, 25절을 빼고 설교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줌 성찬 본문 구절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각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23, 24, 25절을 뺐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분열과 분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이라고 했고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요.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말하는 교파가 있는가 하면 유카리스트라고 말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18절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 19절에 파당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편지로 짐작하기 때문에 AD 53년에서 57년 쓴 글입니다. 연대를 알려주는 이유는 바울의 편지 앞에 우리 성경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린도전서가 늦게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지고 마가복음이 나중에 쓰여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기록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마가가 글을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글을 쓰기 전에 초대교회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만찬은 이미 그 틀이 잡혀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든 고린도전서든 주님의 만찬에 관한 이 본문은 이전에 오랄 트레디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형식으로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도시 고린도 도시의 당시 비도덕성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파당을 우리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의 양상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첫 단어가 그런 적입니다. 20절. 오늘 설교가 제기하는 문제의 답은 바로 나와버렸어요. 분쟁과 파당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 만찬을 하면 안 돼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먹을 때에 먼저 먹어치운다. 누구는 못 먹어서 배고프고 누구는 많이 마셔서 취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막 꾸짖죠. 아니 먹고 마실 오이코스, 집이 없느냐?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화가 좀 났다, 내가 좀 나무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 있는 동일한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만찬의 본문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예배 후 성찬식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읽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가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마시라고 나무랍니다. 함부로 먹고 마시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살핌, 분별이라는 단어를 28절, 29절에 사용합니다. 이 살핌이 뭘까요? 판단받는 것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31절, 32절, 징계하라고 합니다. 좀 야단맞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처럼 정죄함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 제목,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결국 30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방치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원래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식 이것은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적어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찬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훈은 강조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빈궁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들을 소홀히 대하는 편견 문제, 차별 문제입니다.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의 역사에서는 영웅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죠.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한국의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만주벌판에 광개토 대왕 비가 있죠. 플로리다에는 폰스 더 리온 스페인 장군 동상들도 있더군요. 장군이나 왕의 동상 혹은 비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권력 힘을 상징합니다. 나라의 힘을 왕이 과시하죠. 장군의 지략을 과시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장악하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사회를 규정해 줍니다. 심지어 어떤 동상은 제의 혹은 예배를 요구합니다.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이 의식도 미모리얼 혹은 기념비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대칭으로 맞서는 파워다. 이 세상의 파워는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반공 혹은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파워와 맞서 싸우는 미모리얼 기념비입니다. 온 세계에 오고 오는 우리 교회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만찬을 가지고 성찬식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중에 거의 못 보고 지나가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만찬을 반차별주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설교 제목으로 클래시즘이란 말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파니, 뭐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바나바파니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부한자와 가난한 자의 클래스가 나뉘어진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있음을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즉, 인너서클에서 제외된 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그림이 화면에 있는데요. 집이죠. 집 바깥에서 안쪽으로 보면 앞마당이 보이죠. 평범한 로마 시대의 집들입니다. 이 정도 집이 되면은 하인도 있고요. 여자들이 사용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처럼 길가에 집이 있으면 엔슐라라고 해서 영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안뜰이 있겠죠. 안에 들어가면은 6, 70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초기 크리스찬들 예배 장소가 이런 데서 모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방, 안방, 식당, 침실, 주방, 그리고 마당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주의 만찬 날을 정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물론 크리스천 교인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초청 대상이 자기처럼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와 노예도 물론 초대됩니다. 주방과 식당에는 먹을 것이 사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여럿이 참여해야 하므로 앞마당입니다. 그래서 딸랑 떡과 잔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많이 먹고 누가 적게 먹고 남기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차별인데 부자들 식탁에 가난한 자를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먹는 장소는 마당이 아니고 안방이에요. 식당방이에요.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합니다.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죠?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 21세기 우리들 시각으로 보면 일어나지 않을 법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국 풍습으로 치면 돌잔치, 환갑잔치에 가까운 사람, 즉 부유층만 안쪽으로 모시고 가난한 사람은 대충대충입니다. 여기에 주로 하인이나 노예, 크리스찬도 있는데 저들은 남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난주에 수로 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즉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주인의 침대와 무릎과 밥상 위에서 뒹구는 애완견처럼 마음대로 같이 먹고 마시고 배불리는 그러한 그림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가까운 친구 관계의 부자 손님과 먼 발치의 노예도 함께 식탁에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시 부자들은 맛있는 것을 먼저 많이 먹죠. 당시 관습상 당연했죠. 계급사회니까. 상하 귀천이 분명한 사회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아무리 주의 만찬을 위해 모이는 모임일지라도 당대의 문화 습관이 아무 비판 없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꾸짖습니다.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의 핵심 구절은 22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despise 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좀 더 해설해 볼게요. 너희가 주의 만찬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고? 그럼 그게 바로 죄야, 죄.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누자고 초대하고 모였는데 세상 사람들의 차별 문화를 도입한 일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차별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고? 30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즉 죽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못해 심지어 잘못 먹어 죽기까지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 매 좀 맞아라. 지옥에 가게 하는 정죄는 아니지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기다려서 같이 먹고 나누어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심하게 꾸짖습니까?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저주받을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를 살피지 못하는, 즉 깨닫지도 못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떡과 잔을 미모리얼 마뉴먼트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이 세상에 백인 우월주의자의 비석과 그 반대편에 대항해서 우뚝 서서 한판 붙어보자는 의미임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바울이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돈 많고 권력 있다는 자들이 주름 잡는 사회 구조를 반대해 하는 미모리얼 마니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과 잔을 나누는 주님의 만찬은 세상 권력에 반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속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성들, 차별금지법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 이방 헬라인들, 노예들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차별, 인종차별에 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종족 종교가 아니에요. 글로벌 종교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도 다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진정한 모습입니다. 한국의 BTS, 기생충 영화 같은 수준 높은 문화가 있는데 그렇다고 타민족의 문화를 비웃으면 안 됩니다. 인종 우월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언어나 문화나 종족이 다 달라다 하더라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샬롬 혹은 평화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 반대를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에 있는 그 가르침에 반하는 짓입니다. 인종차별은 역사에 길이길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이 되어 왔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압제를 가져온 인종차별 누구나 다 겪어봤습니다. 꼭 미국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고 백인들이 이 땅에 와서 식민지를 만들고 온 자연과 인디언들을 약탈하고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제로 삼고 이 끔찍한 일에 교회가 일정하게 동조하고 침묵했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 반대는 성경적으로 오류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기보다 앞으로 획득할 권력을 알아채고 잽싸게 권력 앞에 줄 서고 휘두르는 권력을 입맛대로 수용하고 접수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앞쪽에서 이렇게 저는 적어보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굴복하고 있다. 한국 교회도 굴복하고 있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이 극우와 인종차별과 젠더 차별에 앞장서고 그 정권을 지지한다. 이거는 예수 믿는 복음주의자들의 탈선도 아니고 실용적 선택도 아니다. 여성을 깔보고 경멸하면서 남자임을 호전적인 기상으로 억압하기 위해 파워를 안팎으로 과시하는, 그래서 무자비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남성 우월 가부장적 복음주의는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복음주의자들의 세계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만찬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차별적 인식을 단호하게 꾸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에 올바로 서 있다면 그 복음은 차별금지법 반대와는 각을 세워야 합니다. 양립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말해야 합니다. 주의 몸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나에게 심판이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차별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먹고 마실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도 동일하게 식탁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만찬에 저희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만찬의 의미를 잘 새기게 해주시되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문맥에 따라 저희들이 기도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차별받는 자를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으러 모일 서로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